신명기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에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13절 내용은 앞에 나왔던 1절부터 7절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더 연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1절부터 7절까지만 내용을 해도 그래도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다 전달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연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은 도피성 제도를 잘못 운영하거나 악하게 사용하지 말게끔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을 볼게요. 8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되게 이렇게 길게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매우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죠. 모압 광야에서 이 신명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모압 광야인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 요단 동쪽 지역에서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개를 더해서 원래 명령했던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도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살던 곳은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까지 이거를 잘 염두에 두지 않고 가나안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의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나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까지를 다 주셨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명령은 어떠하냐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도피성을 북, 중간, 남쪽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3개씩 6개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 6개 세우라고 했던 명령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절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더 넓은 땅, 가나안 땅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정복한 이 모압 지역 여기만이 아니라 더 넓은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애굽 지역도 정복하고 유브라데강 지역도 정복하고 몽땅 다 정복을 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뒤에 보면 9절에 또 다른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미 여섯 개를 다 순종해서 도피성을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더 넓은 땅을 주신 것을 상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지내고 있고 이런 상황일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9절 맨 끝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숫자가 셋 이렇게만 나왔지만 계속 설명하는 대로 요단 동편에는 이미 도피성 세 개가 있어요. 이미 세 개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 개를 더 세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섯 개가 처음에 명령인데 그 여섯 개 말고 더 넓은 땅을 얻으면 세 개 도피성읍을 더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결국 더 땅이 넓어지면 도피성은 모두 몇 개가 되느냐? 아홉 개가 되는 거죠. 아홉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전에 이미 도피성이 있다는 걸 모르면 도피성이 세 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도 앞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잘 모르면 이게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은 이미 도피성이 세 개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개를 더해서 여섯 개를 세우고 가나안이 아니라 더 넓은 땅을 얻으면 세 개를 더해서 아홉 개의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도피성은 도피하기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피성 여섯 개를 만들었을 때 가령 정확하진 않지만 가령 어떤 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도피성이 만약에 100km쯤 된다. 그러면 땅이 넓어지면 저 멀리 쪽에 있는 사람이 올 때에는 도피성까지 오기가 300km, 400km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건 다 공평하게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게끔 어떤 지역이건 가장 먼 곳도 100km 이내에는 도피성이 있게끔 도피성을 더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부연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땅이 넓어지면 그러면 기존에 순종했던 그것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많이 순종을 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사람이 도피성을 누리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명령하신 목적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서 내 마음이 원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금하신 게 살인을 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에서건 죄가 없는 사람이 혹은 도피성에 가는 사람처럼 설령 무언가를 좀 잘못했어도 그게 죽여야 되는 죄가 아닌데 과도하게 형벌을 주어서 사람을 죽이는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여러 규정들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부당하게 죽임당하는 사람, 억울하게 형벌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만고불변의 법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 사회에서도 이야기할 때에 혹시 7명, 8명, 9명 도둑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부당한 형벌을 당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을 세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물론 잘못을 했어도 과도한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뒤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도피성을 오용하거나 이 제도를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의 이웃을 미워해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눈치를 보고 일어나서 상처를 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던 도피성 제도와 좀 다른 거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은 다툼이나 원한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죽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처음 조건도 애당초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1절 맨 끝에 보시면 이 한성읍으로 도피하면 원래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도 도피성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제도를 오용하는 거죠.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간 다음에 아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거짓말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믿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도피성 제도를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그 본래의 성읍 장로들, 본래의 성읍 장로들, 이 살인자가 원래 살던 곳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한 사람이 내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제사장이 있다가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재판을 해서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장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 죽였다 하고서는 들어와서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설령 거짓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본래 성읍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럼 내가 분하겠죠. 근데 내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도피성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래 살고 있던 성읍의 제사장, 장로를 찾아가서 나는 분하고 억울하다.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지는 않겠다. 대신 공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살던 성읍에서 사람을 보내서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사람을 받았지만 그 받아준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인지를 다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공적인 과정을 거치면 도피성에 있던 제사장이 쭉 사건을 듣고 증거들을 살펴보고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들어왔구나 하면 그 사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 살던 성읍에 있던 이 장로들, 보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자기 원래 살던 성읍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식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하는,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절에 보면 목적이 나오죠.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함부로 제도를 오용하지 말고 이스라엘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없게 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거짓말로 피하는 사람 없게 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도피성과 관련되어 있는 뒤에 나오는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인간 제도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건 사람이 만든 제도건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거짓말이든 다른 방법으로든 눌러서 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대거나 벌을 안 받으려고 피해 가려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이제 이 제도를 오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본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세 개의 성읍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받은 복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열 가지 복을 받았으면 열 가지를 순종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무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뭐 열 가지 복에 해당하는 것만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있고 스무 가지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 명령이 없으니까 난 그냥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무 가지 복을 받았으면, 백 가지 복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세 곳을 더 얹어서 이 아홉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는데 땅을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곳의 도피성을 세워야 되겠죠. 더 많이 얻으면 15곳의 도피성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 만약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없다고 하면 뭐 6군데 했으면 됐지 뭐. 그 다음에 땅이 넓어지든 말든 주어진 의무상을 내가 다 순종했는데 굳이 내가 더 해야 되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또 어떤 의무를 권하셨을 때 일정 부분 기준치를 제시하신 것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항상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축소하냐면 자기 자신을 딴 사람 앞에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싶을 때는 막 이렇게 늘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언가 내가 의무를 행해야 되거나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자꾸 줄입니다. 자꾸 줄입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뭐 요즘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딱 광고문을 올려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을 올려놨는데 이 아파트 관련해서 세금을 낼 때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정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지나치게 높게 이게 상정이 되어 있다. 구청에 가서 항의해라. 이렇게 딱 공고를 올려놨더라고요. 사실은 아파트 값이 더 비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건가? 해서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니까 더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거나 이웃을 위해 뭔가를 내놔야 될 때는 자꾸만 자기를 아 나도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가 받은 은혜가 뭐 그리 크다고. 나는 별로 받은 은혜가 없어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축소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주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더 주님을 섬기하는 것이 아닌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도피성 3개를 더해서 처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6개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참 아름답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심판을 받아서 더 넓은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더 넓은 땅은 차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가나안 땅조차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피성 9개를 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더 넓은 땅을 차지했으면 도피성을 더 세울 만도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더 불행한 일은 나중에 다윗 시대가 되어서 땅을 더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해요. 솔로몬 때가 되면 땅이 더 넓어집니다. 그 이후에 가면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에도 도피성을 3개를 더 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지금은 순종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형편이 쪼그라들어서 아이고 땅을 더 얻지도 못했는데 무슨 순종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지도 못했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땅을 더 많이 얻었는데도 도피성을 세우지 않고 결국은 이래도 불순종 저래도 불순종한 게 이스라엘의 장차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은혜를 다 베풀어주시고 또 부연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들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그래서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할 부분들을 잘 순종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순종하고 그래서 참 모든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으로건 물질적으로건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큰 은혜를 베풀 테니 너도 나에게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자 되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더 큰 은혜를 받지도 못했고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불순종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